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간 뉴스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3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북한의 에너지와 농업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그리고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면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그 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북 안전보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위험이 되는 모든 장소를 북한이 파괴하고 제거하며 폐기하는 것은 미국인과 세계를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북한 방문단은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두공항에 도착한 뒤 지재룡 주중 중국 북한 대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또 중국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이 공항에 직접 나와 북한 인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국빈관인 조우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대표단에는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류명성 당중앙위 부부장, 김능호 노동당 평안북도 위원장, 그리고 김숙일 노동당 평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4일 북한 인사들의 방중에 대한 질문에 북중 양국이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의 격렬한 반대 속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14일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습니다. 이날 개각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사위 제로드 쿠슈노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우리는 이날을 오래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약속을 미국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며 미국 대사관의 이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쉬운 두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4일 오는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세계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트랜스지방이란 튀김이나 빵 그리고 과자류에 사용되는 불포화지방으로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분을 섭취해야 하는가라며 트랜스 지방을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조속히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사용이 금지될 경우 한 해 50만 명의 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러시아와 순위파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를 유럽이 직면한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영국 국내정보국 수장인 앤드류 파커 국장은 14일 독일 베를린에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선거 개입 그리고 폭력 행위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찬란한 고대 로마 제국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엔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콜로세움인데요. 서기 79년에 완공된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으로 매년 약 64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의 투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에서 1500여 년 만에 검투 경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을 고대 로마 때처럼 오락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측은 검투사 역을 맡은 배우들이 검투 경기를 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검투 경기를 재현하려면 우선 콜로세움 바닥을 복원해야 한다는데요. 현재 바닥은 맹수들을 가두어뒀던 지하층이 노출된 상태로 콜로세움 공원 측은 약 1,500만 달러를 들여 바닥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6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북한 역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5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5도, 함흥은 15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재현될 예정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모두 용사처럼 인생에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싸우자고 노래하는 해나커의 워리어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Staring down the face of fear Gotta keep breathing When the negative is all you hear Gotta keep believing Cause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ruth that keeps on burning Shout the battle cry You'll never stop me I'm a warrior When I fall down I get stronger Faith is my shield And love is the armor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14일 예루살렘에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면서 환영한 반면에 팔레스타인 측은 이 대사관 이전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 제재한 중국 국영기업 ZTE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고요. 이어서 중국의 첫 국내산 항공모함이 시험항해에 나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문을 열었군요.
네,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14일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공식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 미국 정부 특사단이 참석했는데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등이 갔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딸이고요. 그 남편인 쿠슈너 선임 고문과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대다수 국민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행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축하했습니다.
네, 자, 행사 현장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날 행사에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축사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oday also demonstrates American leadership. By moving our embassy to Jerusalem, we have shown the world once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can be trusted. We stand with our friends.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대사관 이전의 의미를 강조한 쿠슈너 선임 고문은 미국은 무엇보다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특사단을 특별히 환영했다고요?
예, 전날인 13일 밤에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전야제 행사를 열었는데요. 외교부가 특사단 환영 모임을 별도로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는 환영 성명을 냈고요. 이 밖에도 미국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이스라엘 현지가 축제 분위기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축제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요. 또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개양됐습니다. 이스라엘 주민들도 미국 대사관 이전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라는 말을 넣어서 명칭을 바꾼 이스라엘 축구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역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수도라고 주장하는 곳이어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0년 동안 국제사회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 일이 없었는데요. 지난해 1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전격 선언한 뒤에 이에 따라 대사관 이전까지 마치는 것을 이스라엘 측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특별히 14일에 대사관 이전 개관 행사를 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날이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입니다. 지난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지 딱 7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의 결정을 뒤따르는 나라들도 있습니까?
네. 과테말라와 파라과이가 이번 주 안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 절차를 마친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13일 미국 대사관 이전 전야제 연설에서 각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것이 평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또 옳은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우선 지난 금요일 15,000명 이상이 모여서 미국 대사관 이전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대는 발암물질이 담긴 폭탄을 연에 매달아서 유대인 정착촌으로 쪽으로 날려보냈고요. 또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이스라엘 방위군 진압병력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진압군 총에 맞아서 숨지고 720여 명이 다쳤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대사관 이전 행사 당일인 14일까지 시위가 곳곳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명 이상 사망자가 확인되고 이 다친 사람은 1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긴 데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라는 주장이 양쪽이 서로 오랫동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묘교회, 유대교의 통곡의 벽, 그리고 이슬람교의 바위의 돔 같은 성지가 모여 있어서 이 종교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유엔은 이곳을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은 국제도시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미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유엔총회에서 이 결정이 무효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반대 입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14일 미국 대사관 이전 개관식에는 초청장을 받은 각국 외교사절들이 대부분 불참했고요. 체코와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대표들만 참석했는데요. 이 서방 국가 중에서는 호주 대표 정도만 확인됐습니다.
네, 이 미국 대사관 이전이 중동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의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독립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평화협상이 진행됐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서 이국가 해법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을 거스를 것이라는 각국의 우려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앞서 내놨습니다. 또 최근에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평화 협상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ZTE라는 중국 통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미 상무부가 대북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ZTE, 중신통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7년 동안 미국 부품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했는데요. 이후에 영업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이 회사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 ZTE가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ZTE가 어떤 회사길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시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국의 국영기업인데요. 통신장비에서 세계 4위,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 9위의 규모인 대형업체입니다. 임직원이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때문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손전화의 핵심 부품인 칩을 미국 퀄컴에서 받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에 전격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미 상무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낸 건데 다시 이 회사를 살리기로 한 배경은 뭔가요?
이 회사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중국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고조된 미중 무역 대치 상황을 협상으로 풀기 위해서 이달 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이 베이징에 갔었는데요. 이들을 만난 중국 측 협상단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던 중에 특히 이 ZTE 구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주요 경제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베이징에 다녀온 미 고위급 경제통상대표단으로부터 협상 내용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ZTE AIG가 영업 중단으로 폐업에 처할 경우 미국 업체들에 미칠 악영향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폴 트리얼 유라시아 그룹 연구원은 만일 중국의 GTE가 망하게 되면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이 미국 회사가 만든 아이폰이 불타는 걸 보게 됐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대치 상황에서 일단은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사실상 이 미중 통상 긴장의 출구를 찾는 협상의 단초를 이 GTE가 제공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경제통상 대표단이 15일 워싱턴에 오는데요. 양국의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이 GTE 회생 논의가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이 GTE 영업 재개를 도우면서 미국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GTE 회생 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GTE의 기술과 휴대전화가 중대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제기했다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경고해왔다면서 중국의 일자리보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ZTE 문제는 일자리와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스파이 활동에 관한 것이라면서 중국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측의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과 앞으로 세부 사항 이행에 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매우 좋고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번 결정이 바로 시행된다면 8만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ZTE는 충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ZTE 측도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에 입장문을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이 시험항해에 나섰다고요?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항공모함을 개조한 랴오닝함을 운영 중인 중국이 산둥함이라는 두 번째 항공모함을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는데요. 13일 이 랴오닝성 다리엔 앞바다에서 이 보하이만 일대를 도는 시험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며칠 전부터 이 다리엔에 있는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을 찾아서 작업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매체들이 이 시험항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중입니다. 현장을 생중계한 CCTV는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인 내년까지는 이 산둥함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당초 2020년께로 예상됐던 취역일이 1년 앞당겨진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자체 기술로 만든 산둥함 어떤 배인가요?
이 30대에서 40대 이상의 젠 15 전투기가 갑판에서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갑판 측면에는 하이웅치 10 미사일과 1130형 이 근거리 방어 속사포 같은 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방어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5만 5천 톤급으로 이 길이는 315m, 폭이 75m라서 이 국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중형 항공모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이긴 하지만 미국과는 이 규모와 기술 면에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일단 미국은 취역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 10대가 넘는데요. 이 중국이 만든 이 산둥함은 핵추진 방식이 아니라 일반 선박에 사용되는 디젤 터빈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먼 바다로 나가기 힘들고요. 또 나가더라도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갑판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방식도 이 뱃머리를 하늘로 굽혀 올린 스키 점프대 방식인데요. 이 활주로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고 강한 증기의 힘으로 비행기의 가속과 감속을 돕는 첨단 사출 방식인 미국 항공모함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크게 뒤처진 형편입니다. 이 산둥함처럼 갑판이 굽어 있으면 무거운 폭탄을 실은 폭격기들이 뜨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이 항공모함을 만든 이 목적이 있겠죠?
예, 미국을 본받아서 대양 해군을 육성하자는 목표로 자체 기술 항공모함 건조를 중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8만 5천 톤급 또 다른 항모를 상하이에서 건조 중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모는 이르면 2021년 취역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 항해에 돌입한 이 산둥함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산야 해군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서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여러 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어서 이번 회기 중에 연방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소송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무기기 전문업체 제록스가 일본 후지필름과 합병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주가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4일 발표한 결정에 따른 건데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서부 네바다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1992년 연방법이 부당하다면서 뉴저지주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관들이 6대 3으로 뉴저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2년 연방법이 휴지가 돼버린 건데 어떤 법인지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정식 명칭은 프로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이란 건데요. 이 농구 선수 출신으로 이 법을 발의한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흔히 브래들리 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못하게 금했는데요. 다만 이전부터 오랫동안 스포츠 도박이 합법이었던 네바다주는 예외로 했던 겁니다. 이외에 몬태나와 델라웨어, 오레곤 등에서는 스포츠 복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송이 제기된 건가요?
네, 뉴저지주 동부 해안에 애틀랜틱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이 카지노, 그러니까 도박장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가 뉴저지주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왔는데요. 지난 2011년에 이곳의 카지노 사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자 뉴저지주가 이 스포츠 도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 건가요?
네, 이 뉴저지 헌법을 수정한 뒤에 주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뉴저지주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21살 이상 성인의 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체육협회, 또 미국 프로농구와 이 미국 프로하키 등 여러 스포츠협회는 뉴저지주의 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자, 이들 협회가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경우 스포츠 경기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승부 조작과 같은 이 부정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이들 협회 측이 승소했는데요. 전임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정부가 항소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법이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따라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스포츠 도박을 직접 규제할 수는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정부가 각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에 이 애틀랜틱 시티에 도박장과 호텔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브래디법의 주인공인 빌 브래들리 전 의원은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1992년에 법안이 추진될 당시 이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포츠 도박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살릴 기회로 봤다는 건데요. 브래들리 전 의원은 스포츠 도박이 인간에 대한 도박과 마찬가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연방 의원들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뉴저지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허용되게 됐는데 자, 다른 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많은 주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소송 과정에서 이미 12개 주 이상이 뉴저지주의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1992년에 나온 프로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이 연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법이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한 조사기관 보고서를 인용해서 앞으로 5년 안에 32개 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스포츠 도박이 불법이다 보니까 몰래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게임협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불법 도박에 쓰는 돈이 한 해 1,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협회는 스포츠 도박 산업을 합법화하면 한 해 26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대법원 관련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관련, 도박 관련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소송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통 이 중요한 소송의 경우 회기 마지막에 가서야 발표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결정은 6월에 나올 것이란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어떤 소송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정치 전문 일간지 더 힐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스포츠 도박 관련은 앞서 이날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왔고요.
예.
예, 위스콘신주와 메릴랜드주 게리맨더링에 관한 소송이 있고 동성 결혼 관련 웨딩 케이크 소송, 또 언론의 자유와 임신 중절, 그리고 흔히 여행 금지 조처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국가 입국 제한 조처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내용을 앞서 이 시간에 다뤘던 소송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게리맨더링 소송을 보면요. 이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이 위스콘신주와 메릴랜드주의 게리맨더링 두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소송은 민주당이 낸 건데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위스콘신주 의회가 지난 2010년에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행된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 측이 전체 99석 가운데 60석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득표율은 49%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바로 게리맨더링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었고 이제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메릴랜드주 소송은 공화당 쪽에서 제기한 건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또 선거구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예. 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위스콘신주의 경우 이 심리 당시 대법관들이 진보 또는 보수 성향에 따라서 엇갈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이 약간 유리한 상황인데요. 이 보수 판사지만 가끔 진보 쪽에 서기도 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웨딩케이크 관련 소송을 한번 보죠. 요즘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웨딩케이크인데 어쩌다가 소송까지 벌어졌을까요?
네, 이번 소송은 동성 결혼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콜로라도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제빵사가 동성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구워달라는 주문을 거부하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이 제빵사는 자신이 만드는 케이크는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제빵사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나 보군요.
네, 이 기독교 신자라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데 동성부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주면 자신이 이런 결혼을 지지한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급법원은 이런 제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민권운동가들은 대법원에서 혹시 이 제빵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체들이 동성연애자나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근거로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15년에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었죠.
네. 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임신 중지에 관한 소송,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전미 가족 생명 지원 연구소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여성들이 어느 진료소에서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라는 주 법의 항의에서 낸 겁니다. 이 NIFLA라는 단체는 도덕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데 또 이런 정보를 게시하면 낙태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소송은 참 논란이 많은 이 여행 금지 조치에 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발동한 입국 금지령에 관한 소송인데요.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등 여러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조처를 했는데 이게 이슬람 교도들을 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요. 또 하와이주 등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입국 금지령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대법원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주에 발표한 건데요. 연방대법원이 시대에 맞춰 헌법 해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헌법 제정 당시 의도된 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41%에 그쳤는데 2년 전만 해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는데 이번에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록스라고 하면 복사기의 대명사로 할 정도로 유명한 사무기기 제모업체인데요. 일본 회사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없던 일이 됐다고요.
네, 제록스가 13일 일본 후지필름 홀딩스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던 앞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칼 아이컨 씨 그리고 다윈 디슨 씨와의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록스 지분 15%를 소유하는 두 사람은 매각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제록스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일본 후지필름 홀딩스는 61억 달러를 들여서 제록스 주식의 50% 이상을 인수하고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2월에 이런 발표가 나온 뒤 회사에 큰 내분이 일어서 이사진이 대거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후지필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록스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록스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깰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여러 대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제록스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각을 결정한 거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새 이사회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제록스가 경매에 붙여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함께 부른 곡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나의 손을 잡으라고 노래하는 Hold My Hand 들어보시죠.
Together. Hold my hand. feeling all my head. Cause I can make it all right till the morning. I can tell that you're tired of being lonely. Take my hand, don't let go, baby, hold me. Come to me and let me be your one and only. Cause I can make it all right till the morn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에서는 매년 5월 켄터키 더비라는 세계적인 경마대회가 열립니다. 140여 년을 이어온 이 대회는 켄터키주의 자랑이자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행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전통적인 스포츠 행사에 관심을 보이는 아시아계 사업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켄터키 더비에서 차이나 경주마 클럽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주축이 된 단체가 소유한 말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켄터키주로 가서 알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 경마 산업계의 새로운 강자, 차이나 경주마 클럽.
지난 5월 5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제144회 켄터키 더비. 20마리의 경주마가 2000m의 주로를 힘차게 달립니다. 시합은 불과 2분 정도면 끝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였죠. 올해는 Justify라는 이름의 말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말은 차이나 경주마 클럽의 소유로 이 단체의 또 다른 말인 오디블은 3위에 올랐습니다. 차이나 경주마 클럽의 창립자인 테오 아킹 씨는 말레이시아 출신 건축가인데요. 중동의 두바이에서 경마장을 설계한 후 경마의 매력에 푹 빠져 6년 전 차이나 경주마 클럽을 창단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It forces me personally to understand not just the building, the regulation.
경마장을 설계하면서 시설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지만 경주마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요. 왜 많은 말 소유주, 그러니까 마주들이 경마에 열광하는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경마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갖게 된 테오 씨는 결국 켄터키주에 있는 최대 규모의 경마 사육 농장인 오인스타팜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경마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오인스타팜의 데이비드 헨리 씨는 차이나 경주마 클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지만 같이 일하기 좋은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orse Club have been a wonderful partner. They are very understanding of the horse business.
차이나 경주마 클럽은 정말 훌륭한 공동 사업자입니다. 경마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요. 또한 늘 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경마 사업에서 뭘 기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경마 사업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이 오가는 산업으로 켄터키 주에서만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경주마협회의 트런시 모리스 씨는 올해 켄터키 더비에서 차이나 경주마 클럽을 소유한 경주마가 승리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hinese are extremely entrepreneurial. They are extremely comfortable.
중국 사람들은 사업 수단이 뛰어납니다. 이제 밝죠. 차후 큰 이익을 얻기에 앞서 감수해야 하는 재정적인 위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차이나 경주마 클럽의 테오 아킹 씨는 2분 만에 승패가 나뉘는 경마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흥분을 넘어 철학적인 깨달음도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16 horses. There will be only one winner. What if the horse came third?
10여 마리의 경주마가 달리지만 우승하는 말은 단 한 말입니다. 내가 투자한 말이 1등을 놓친다면 3위나 4위에 머물렀다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경마장에선 그런 반응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태화 킹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말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했는데 1등과 3위를 차지하게 돼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번 켄터키 더비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전통 스포츠 경마에 투자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굴 개체 수도 늘리고 환경도 살리는 굴껍데기 재활용 프로그램.
해산물 중에 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굴은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굴 껍데기는 사실 큰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폐기물로 처리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마땅한 처리 방법도 없어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미국에선 식당에서 나온 굴 껍데기를 새끼 굴의 서식지로 활용하는 굴 껍데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는 체서피크 베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특히 굴이 많이 나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엔 굴을 파는 식당들이 무척 많습니다. 토니 피에라 씨의 식당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다른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싱싱한 굴은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피에라 씨는 굴이 많이 팔리는 만큼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굴 껍데기 처리가 곤란한 저희에게도 좋고 굴 껍데기를 수집해가는 단체에게도 좋은 일이죠. 환경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굴 껍데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는 굴 회복조합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이 단체는 현재 지역 내 330여 개 식당으로부터 굴 껍데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굴 회복조합의 캐리스 킹 대변인은 피에라 씨의 식당은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 굴 껍데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y make the list every year. They recycled 820.
피에라 씨 식당은 매년 많은 굴 껍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820 상자가 넘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I think I'm getting more customers here because they know I'm recycling.
우리 가게가 굴 껍데기를 재활용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손님이 우리 식당을 찾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도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체서피크만에 그리고 환경에 좋다는 걸 아는 거죠.
토니 프라이스 씨는 일주일에 두 번 피에라 씨 식당에 폐 굴 껍데기를 수집하러 옵니다. 트럭에 가득 실어온 굴 껍데기들은 재생 공정을 위해 또 다른 단체의 시설로 운반되는데요. 이곳엔 굴 껍데기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I think today we had about 130 bushels in the truck.
오늘 트럭으로 실어온 분량이 총 130 상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집한 굴 껍데기를 야외에 쌓아 놓습니다. 비를 맞았다가 말랐다가 햇볕을 쬐었다가 바람을 쐬었다가 이렇게 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굴 껍데기의 조직들이 약간 부패됩니다.
1년간의 비바람을 맞은 굴 껍데기들은 이제 세척 과정에 들어갑니다.
Behind us is the shell washer. They're jets of high-pressure water from a pressure washing system.
수압이 높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세척기에 굴껍데기를 넣고 돌립니다. 그럼 굴껍데기들이 깨끗해져서요. 세척 과정이 다 끝나면 껍데기들이 하얗게 빛나는데요. 회색빛을 띠는 생굴껍데기와는 구분이 되죠.
이렇게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재생껍데기들은 바로 굴 배양을 위한 서식지가 됩니다. 메릴랜드주의 굴 부화시설에서는 굴의 알을 깨끗한 재생 굴껍데기에서 착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숙한 굴이 알을 낳게 한 후 부화시켜 새끼굴을 얻습니다. 2, 3주 정도 지난 후 좀 성숙하면 재활용 굴껍데기에 착상시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새끼굴들이 재활용 굴껍데기에 완전히 착상되면 새끼 굴의 서식지가 된 굴껍데기들은 다시 체서피크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바다로 다시 돌아간 새끼 굴은 재활용 껍데기 위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충분히 자라게 되면 다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죠. 메릴랜드 주의 재활용 굴껍데기 프로그램은 이렇듯 굴의 개체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등 친환경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제재 관련 표현들을 배울 건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Frank, some experts do point out that if President Moon eases sanctions on North Korea or gives economic incentives, this may become a hindrance.
Ease sanctions에서 ease, to ease something는 무언가를 완화하다, 해소하다는 뜻인데요. To ease sanctions는 제재를 완화하다, 해소하다는 뜻이 됩니다. 위에 진행자가 If President Moon eases sanctions on North Korea, this may become a hindrance 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Well, there's always the risk that the South might somehow relax the pressure. I don't think there's much danger of that at this summit.
Relax the pressure에서 relax는 휴식을 취하다, 긴장을 풀다, 강도를 줄이다는 뜻인데요. To relax pressure는 압박의 강도를 줄이다. 다시 말해서 압박을 완화하다는 뜻이 됩니다. 잔우지 대표가 There's always the risk that the South might somehow relax the pressure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pressure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말합니다.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걱정은 언제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resident Moon added he had no plans for an easing of sanctions. There's always the risk that the South might somehow relax the pressure. 오늘 뉴스톡에서 제재 관련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4월 30일 연쇄 폭발 공격이 벌어져 2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기자와 사진사 등 언론인 9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5월부터 자유유럽방송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기자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오토바이를 탄 폭파범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15분 뒤 폭파 현장에 몰려든 취재진과 군중들 사이에서 두 번째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용감한 언론인 등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자비하고 잔인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언론인들은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주의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의 언론 지형은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희생, 또 그들의 용기와 꾸준함이 일군 아프간의 번영과 독립 언론의 기초 아래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프간 주민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그 어떤 공격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아프간과 협력국들과 함께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IS를 아프간에서 몰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아프간 국민과 독립 언론, 아프간 정부를 지지하며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아프간 국민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